자,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은 이제 드로아를 출발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이르게 되죠. 유럽으로 가는 아주 그 길목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네아폴리는 바울이 처음으로 밟은 유럽 땅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 여행차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크지 않은 작은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쁜 도시예요. 이 미항에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이 유럽 땅에 발을 내디딘 겁니다. 네아폴리 가면 지금도 그 시내 한복판에 그 바울의 그 유럽 첫 입성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네아폴리를 도착을 하고요. 이제 바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럼 이 빌립보는 이 빌립보라는 지명이 붙게 된그 유래가 빌립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꽃을 피웠던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도시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정착하는 꽤나 큰 번화한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바울이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간 그 휴식을 취하고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강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냥 무조건 강가로 나간 게 아니라 당시에 안식일이면 원래 바울은 그 회당으로 가게 되죠.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도시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조망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세우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그 정도의 유대인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강가로 나가서 안식일에 또 혹은 기도의 시간에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로 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유수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을 때, 성전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장소는 이 바로 그 강가였습니다. 시냇가인 거죠. 바울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지금 강가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떤 무리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바로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럽 선교의 그첫 포문을 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유대 땅을 지나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유럽으로 나간 거겠는데요. 그 복음의 현장에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당시에 무명한 여인에 불과했던 이방인 여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유럽 땅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모여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또 힘을 가졌을 때 언제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또한 공격받았을 때, 그 연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갖거나 또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을 갖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이 표현은 겸손하다라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배웠지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자들,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눈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참 연약한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에게서 힘을 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열등감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화시키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바로 무명의 이방 여성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여인들 안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자색 옷감, 옷감을 팔아서 돈을 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여성으로 우리는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4명의 그 건장한 남성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을 오랫동안 유학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을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부유했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이 루디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14,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루디아는 바울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강가로 나간 이유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로 나갔어요. 자,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교회 문턱을 오고 간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신자와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반토막이 날 거라는 그런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충분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게 될까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진정한 신자인가? 우리가 정말 그런 신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내고 있는가? 무늬만 신자인,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성해내고 있지 않은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심겨지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마다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거듭나서 윤리도덕적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져서 그 거룩의 삶을 이뤄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루디아에게 그 복음을 통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루디아, 이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오늘 루디아의 이 어떤 성품과 또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을 초청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온 식구들이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굉장히 열성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진리를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듣게 하고요,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그 집에 유하게 만들고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루디아의 이 열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또한 누군가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화를 만났다면 비유대로 우리의 모든 전세산을 털어서라도 밭을 사는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열정을 다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이후에 정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내는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한 날도 가슴 뛰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내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